1. 27살 되던 해 서기 21년. 서기 21년 1월, 어느 비 오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떠나면서 자신은 디베랴로 갈 것이고 그 후에 갈릴리 바다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겠다는 설명만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그들 곁을 떠났고 다시는 그 가정의 정규 구성원이 되지 않았다. 곧 세포리 대신 갈릴리의 수도가 될 신도시인 디베랴에서 한 주간을 보냈으며 관심거리가 거의 발견되지 않자 잇따라 막달라와 베데스다를 거쳐서 가버나움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친구인 세베데를 방문하려고 거기에 머물렀다. 세베데의 아들들은 어부였으며 세베데 자신은 배를 건조하는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설계와 건축의 전문가였고 나무 다루는 일에는 장인의 경지였으며 세베데도 나사렛 기술자의 솜씨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세베데는 개량된 배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고심했는데 이제 그 계획을 방문자 목수인 예수에게 제시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으며 예수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예수는 세베데와 1년 남짓 함께 일했으나 그 기간에 새로운 모양의 배를 만들었고 전혀 새로운 배 건조 방식을 창안했다. 뛰어난 기법으로 그리고 증기를 쬐는 널빤지를 이용하는 대단히 개선된 방법으로 예수와 세베데는 매우 우수한 유형의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배는 호수를 항해하기에 옛 유형보다 훨씬 안전했다. 이런 신형 배를 만들기 위하여 수년간 세베데는 자신의 작은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했으며 불과 5년이 못 되어 호수에 떠있는 거의 모든 배는 가버나움의 세베데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예수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신형 배 설계자로서 잘 알려지게 됐다. 세베데는 제법 재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조선소는 가버나움의 남쪽 호숫가에 있었고 집은 베세다 어업기지 근처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가버나움에 머무는 동안 1년 이상 세베데의 집에서 살았다. 그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홀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 없이 일해왔고 아버지 같은 동업자와 함께 일하는 이 기간을 대단히 즐기면서 보냈다. 세베데의 아내 살로메는 안나스의 친척이었는데 안나스는 한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다가 8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사두개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살로메는 예수를 무척 존경하게 됐다. 자기 친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다윗처럼 예수를 사랑했고 한편 내 딸은 예수를 오빠로 여겼다. 예수는 종종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고기잡이하러 나갔고 그들은 예수가 조선공으로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노련한 어부임을 알게 됐다. 이해 예수는 매달 야고보에게 돈을 보냈다. 그리고 10월에 마르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시몬과 유다의 합동 결혼식 직전까지 2년 이상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예수는 이 한 해 내내 배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줄곧 지켜봤다. 다마스커스에서 남쪽으로 뻗은 직선 여행로가 가버나움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는 대상 정거장을 방문하려고 자주 내려가곤 했다. 가버나움은 견고한 로마 군사 요충지였고 그 부대의 사령관은 이방인이면서 야훼를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은 그런 개종자를 흔히 그렇게 불렀다. 이 장교는 부유한 로마 가정 출신이었고 자진해서 가버나움의 아름다운 회당을 지었으며 예수가 세베데와 함께 살기 얼마 전에 이 회당을 유대인에게 기증했다. 예수는 2해 동안 절반 넘게 이 새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연히 거기에 참석했던 대상 일행 가운데 더러는 그를 나사렛에서 온 몫으로 기억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예수는 자신을 가버나움에 숙련된 기술자로 등록했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지상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그는 가버나움 주민으로 알려졌다. 다른 어떤 법적 거주권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그의 거주지가 다마스커스나 베단이나 나사렛 또는 심지어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해도 그냥 내버려뒀다. 그는 가버나움 회당 서구에서 새로운 많은 책을 발견했고 적어도 한 주에 닷새 저녁은 연구에 매진했다. 하루 저녁은 나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보냈고 하루 저녁은 젊은 사람들과 보냈다. 예수의 인품에는 젊은이를 늘 끌어당기는 온유하고 영감 어린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그들과 잘 어울리는 주된 비결은 아마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갖는 한편 묻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의 충고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있었을 것이다. 세베데의 가족은 예수를 거의 숭배할 정도였으며 매일 저녁을 먹고 나서 예수가 회당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진행하는 문답식 회합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이웃 젊은이들도 이 저녁 식사 후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 이 작은 무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수는 진보된 다양한 것을 가르쳤다. 그들과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정치, 사회학, 과학, 철학 등에 관한 그의 관념과 이상을 표현했으나 종교 곧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외에는 결코 권위적으로 결론 내리듯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베대가 많은 일꾼을 고용했으므로 예수는 집안과 작업장과 호숫가의 도우미들 전체와 매주 한 번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가 주님으로 처음 불린 것은 이 일꾼들 사이에서였다. 그들은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세베대와 함께 즐기면서 일했지만 나사렛 목공소 옆에서 놀던 꼬마 아이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다.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가 예수를 선생이자 철학자로 여기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요한은 주로 그의 종교적 가르침과 견해에 관심을 가졌다. 다윗은 그를 기술자로서는 존경했으나 그의 종교적 견해와 철학적 교훈에 대해서는 거의 흥미가 없었다. 유다는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려고 종종 거기에 왔으며 그를 만나려고 머물러 있곤 했다. 마티형을 자주 대할수록 유다는 그가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됐다. 그 해에 예수는 자신의 인간 정신을 우산하게 지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고 내주하는 사고 섭리사와 의식 속에서 접촉하는 새롭고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이 해는 그가 안정된 삶을 누린 마지막 해였다. 그가 한 곳이나 한 가지 이행 업무의 한 해 전체를 보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이 세상에서 순례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집중적으로 활동할 기간이 멀지 않았으나 이제는 단순하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지난날의 삶과 더욱 긴장되고 격렬한 공적 직무 사이에서 널리 여행하고 매우 다양하게 개인 활동을 하는 수년 동안의 과도기를 맞이하게 됐다. 유란시아에서 자신을 증여하는 동안 인간 이후의 신성한 국면에서 완전하게 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역의 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완료해야 했다.